우리 합창단은 지금 그라샤스 합창단이 여기 앉아있는 줄 모를 겁니다. 진짜 그라샤스 합창단은 저녁에 만날 수 있고요. 지금은 구라샤스 합창단이라 하던데 누가. 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한 주간 동안 서울에 저도 대전도 집회에 함께 하면서 지냈습니다. 하루 종일 그 CLF 해외에서 오신 목회자들과 아침에, 오후에, 또 저녁에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러시아에서 오신 목사님 이 두 분이 오셨는데, 알렉세이라는 노아 방주, 그 방주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말씀을 매 시간 들을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그냥 취했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상담을 맡은 담당하는 사역자는 상담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심, 저녁까지 책임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야, 오늘 정심 뭐 먹어야 되지? 이제 그것까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또 금세 한국에 적응을 해가지고 한국 음식을 왜 그렇게 잘 드시는지 저보다 더 잘 드시더라고요. 뭐든지 좋아하시고. 케냐에서 오신 기통가 목사님은 오래전 케냐에 처음 선교사를 우리가 보냈을 때 그 목사님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서로 이제 좋지 않은 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기통가 목사님 제자들이 저희들 케냐 교회를 통해서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졸업식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목사님께 첫마디가, 목사님,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표현을 하셨는데, 박 목사님께서는 마음에서, 야, 정말 이분 훌륭한 분이다. 나 같으면 저래 못하겠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인데, 야, 저분이 어떻게 내게 와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박 목사님도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입니다.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만 이곳에서 마음껏 복음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통화 목사님은 그 이후로, 목사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님이 앞장서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목사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정말 넓은 그 스타디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박 목사님을 소개하기를, 여러분, 이분은 말씀의 종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목사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뒤를 따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만은, 이번에 오셨는데 이틀째 되던 날 목사님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전하셨어요. 우리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예,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주님은 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기통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나는 한 번도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복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복음과 연결 지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복음이었네요. 이 말씀이 이걸 의미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감탄해 하시는 거예요. 기통한 목사님이 민박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지내던 숙소에 주인 되는 자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이 기통한 목사님 마음에 임하고 그 다음날 완전 생활한 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조금 가리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음식을 드실 때나 뭐 어디로 이동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전혀 불평이 없이 아,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교단이 많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교단을 만드느냐? 연합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교단은 결국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목회자들이 교단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CLF를 통해서 교단, 교파를 다 초월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이 중요하지 않고 교파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다. 결코 누구의 말도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57개 조항을 베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57개 조항을 붙여놓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종교개혁은 다른 의미가 아닌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내 마음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내 마음의 개혁은 바로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도 형편을 만나면 그대로 무너지죠. 형편의 종이 되고 또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끌려가고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안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오전에 대학생들과 잠시 모임을 가졌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은행동이래요. 왜 은행동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행동에 가면 정말 날씨 좋은 날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거리가 복잡한데 어제 우리 학생들이 가서 굿뉴스코 홍보도 하고 그리고 집회에 전단지도 뿌리고 했어요. 나가기 전에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굿뉴스코 홍보를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굿뉴스코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가서 바로 옆에 공부하는 과의 친구에게 굿뉴스코를 한번 이야기해 봤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도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이 가득해야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언제 전해봤지요? 제가 올해 신년사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죠?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신년사 사도행전 1장 8절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외우지도 못하는데 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버리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신기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학생들 마음에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왜 말씀을 다 버려버렸어? 너희들 마음에 이 말씀을 품고 살면 그냥 품고만 있어도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역사하도록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형편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말씀이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되뇌이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복음을 향한 믿음, 복음을 향한 소망, 복음을 향한 기대, 그리고 내가 품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을, 소망의 마음들을 내 마음에 막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으려고, 이루려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지. 암탉이 어릴 때 보면 달걀을 품고 있는 걸 봐요. 병아리를 깨우기 위해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그 둥지에서 병아리가 다 부화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질 않아요. 한 번 딱 품으면 그 자리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둥지에 그냥 달걀을 품고 앉아 있어요. 절대 그 둥지를 떠나지 않아요. 며칠 동안 있는 줄 아세요? 달걀이 며칠이 돼야 부화가 되죠? 21일이죠. 정확하게 21일이 되면 껍질을 탁 터치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동안 어미닭의 따뜻한 체온이 달걀에 전달이 되면서 그 달걀 속의 생명체는 막 꿈틀거리면서 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생기고 막 그 병아리 형태가 만들어지고 장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지고 몸 전체가 막 만들어지면서 신기하게 21일이 되면 탁 터치고 모든 병아리들이 거기서 부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부화된 병아리들이 어미닭과 함께 다 마당에 나오면 이제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삐약삐약하면서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 모금 머금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쳐다보는지 아세요? 꿀꺽 삼키지를 못하니까. 한 입 머금고 하늘을 쳐다봐야 이게 넘어가잖아요. 우리처럼 꿀꺽꿀꺽 삼키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자, 여러분 이제 암탉이 날개를 21일 품고 나면 반드시 21일이 되면 부화가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동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일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저는 성경을 보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야,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네. 나는 그냥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먹고 마시는 동안 큰 비의 소리가 있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과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확하게 달라요. 전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이 일하는 건 다 망치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너무 놀랍고 새롭죠. 저는 오늘 저녁부터 치러질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셨던 어떤 대전도 집회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집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치르고 났을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겠다. 그 그림을 내 마음에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나 형편을 보면 될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예, 그건 형편이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말씀으로 그려주신 마음의 그림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동안 내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이 이제 하루하루 시간시간 펼쳐가시는 이제 실제로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년 전, 3년 전부터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주간신문을 발송하게 됐어요.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주간신문을 매주 발송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매주 접하게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이분들은 마음이 열릴 거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매주 접하면서 또 대하면서 제가 전에 대전에 사역을 못하고 형제로 지낼 때 시간이 많아서 매주 나온 주간신문을 그 주간신문에 나오는 목사님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째 읽을 때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감이 와요. 네 번째 읽을 때는 밑줄을 한번 그어봐요. 테이프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생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테이프를 들으면서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들었는데 두 번째 들을 때 이거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딱 들려와요. 세 번째 테이프를 듣잖아요.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나? 첫 번째 노트 정리한 거, 두 번째 노트 정리를 한 걸 다시 펼쳐보면 그 속에 빠졌어요. 네 번째 그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일 한 번씩 주간신문을 목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다섯 번째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정리가 다 돼. 여러분, 음식도
먹어서 다 양식이 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해서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서 영양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세포에 전달됐을 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이론으로 아는 것 말고 그냥 대충 아는 것 말고 마음에서 한 번 더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그 마음을 더듬어 들어가면서 마음이 만나졌을 때 마음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이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외에서 오신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대하면서 그 속에서 전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마음이 만나지면 나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야지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각오할 필요 없어요. 결심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 그 마음이 나를 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손을 잡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나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내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지. 여러분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의 말씀에 이끌려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힘들지 않아요.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가끔 상담을 하러 온 형제자매들 이야기하죠.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매님, 뭐가 힘들어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매님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비우시고 또 나를 낮추시면서 결국 내 마음을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말씀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부인이 되고 내 자신을 끝내고 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말씀과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자매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박옥수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서점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 저서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이분은 생각이 있는 분이고 들을 귀가 있는 분이다.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렇죠? 예. 직접 만나봐야 정확한 걸 알겠지만 직접 만나보지 않았어도 아는 분은 알더라고요. 주간신문이 3년 동안 이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매주 전달되면서 이번에 대전 근교에 있는 목회자들이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덜 오락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찾아가면 문이 닫힌 곳이 많다는 것. 예배도 거의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살 겁니다. 변화될 겁니다. 달라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와서 듣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결코 닫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비춰지는 형편은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이 보이겠지요. 우리 애견마들이 막 그 마인드 행사하고 준비하면서 발을 내딛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매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하나님은 자동문 같아요. 왜요? 멀리서 보면 굳게 문이 닫혀있는 것 같지만 부딪혀보면 발을 내딛어보면 다가가보면 이미 열려있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하나님은 자동문이에요. 누구든지 발을 내딛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발을 내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 있죠. 발을 내딛어 보세요. 발만 내딛으면 돼요. 발만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저는 그 진리를 믿어요. 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발을 내딛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조건도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보지 말고 그냥 이 음성을 따라서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발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게 야, 하나님이 여기도 준비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여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준비해 놓은 세계를 매일 만나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제가 상담하면서 이야기, 자매님, 제가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행복하게 보여요. 그럼 나처럼 한번 살아봐요. 행복해요.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보기 완벽한 거고 사람 보기에 온전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앉아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항상 악하다고 했으니까 선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가능한 거죠. 누가 선하신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선이 없는 사람이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예, 이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짓되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선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선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선하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회개치 않는 거죠? 회개는 참된 회개는 자신을 믿는 데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회개치 않고 살아갑니까? 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믿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느냐? 아직도 자기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만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면 절대로 자기로서 사는 길은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됐죠? 실패했죠? 선한 게 없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버티고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속에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걸 다 지켜라 그랬어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지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비춰진 사람은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한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진실한 것으로 여러분의 어떤 의로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면, 내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할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되었나이다. 벨사살 왕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부족한 줄을 몰랐어. 벨사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을 달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자신을 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왜 벨사살 왕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저울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내 저울은 고장난 저울이에요. 고장난 저울은 바늘이 올라가고 나면 내려올 줄을 몰라요. 우리 마음의 저울은 한번 올라가면, 바늘이 올라가면 내려올 줄을 모르는 게 우리 마음의 저울이에요. 정상적인 저울은 항상 바늘이 제로에 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저울은 무게를 뭔가 짐을 올려놓으면 바늘이 내려가다가 짐을 다시 내리면 제로로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항상 제로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다가도, 하나님이 정말 쓰임을 받다가도 언제든지 말석에 내려가 있고, 언제든지 흙이되어 있고, 언제든지 무익한 자가 돼서 제로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기능이 제로에 가는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오직 좋겠어요. 마음을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마음을 낮춰도 구원받기 전만큼 낮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듣다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낮춰도 구원받기 전만큼 낮출 수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기본이 교만하다면서, 기본이 교만한데 그 마음이 구원받기 전까지 낮아질 수 없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는 목사님 뭐라 하시나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을 낮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절대 낮아질 수 없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저울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것이죠. 베사살 왕은 자기저울에 자신을 달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선한 것 같았어요. 그러는 동안 옳아 보였어요. 그러는 동안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그는 부족했어요. 이 사람도 주님의 저울에 다니까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저울에 여러분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추하고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고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고 또 시도해보고 또 재현해보고 또다시 제기를 해보고 그래봐야 또 실패할 것을 그래봐야 또 실패할 건데. 제가 어제 한 목사님과 상담을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은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언제 자신을 끝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냈으면 끝냈다 하면 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막 구차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요 나름대로요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요. 아니 그냥 인정 한번 해봐요.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끝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끝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나를 끝냈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끝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대답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를 끝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끝내려고 하지 말고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한참 공방전을 펼쳤는데 아 그냥 저를 끝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시인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알겠습니다. 저를 끝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끝낼 게 없어요. 나를 끝낸 적이 없으면 이제 나를 끝내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케 해놨어요. 아멘. 예, 이미 회개케 해놨어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미 옮겨놨어요. 옮겨놨어요. 내가 죄를 씻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까? 이미 사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끝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나를 못을 박았습니까? 주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을 우러러 지각이 있는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무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을 믿으시렵니까? 말씀을 믿으시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나에게서 떠나 선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수님으로 섰을 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죠. 그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그렇죠? 나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더럽혀집니다. 인간의 의는 변질됩니다. 인간의 의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죠. 그렇죠?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게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네. 예수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지혜로운 자가 돼. 그래서 나도 의로운 자가 돼. 그래서 나도 거룩한 자가 돼. 같은 인간이 뭔데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의로움이 되어주시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예수님 그분이 거룩함이 되어주셨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셨으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거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지혜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을 나의 주로 주셔서 오늘도 그 주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복돼요. 부자한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으로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짓된 형편없는 자신으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으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으로 능히 이기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고